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함에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함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올바른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말씀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로 분류된 만큼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갈릴리 고지대와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고지대, 동쪽으로는 요단강 계곡, 서쪽으로는 오늘 본문 27절에 아하시야 왕이 사망했던 무깃도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죠. 그렇게 보자면 가뭄에 시달리던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오늘 본문 30절의 왕후 이세벨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토지와 나봇의 밭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농업을 중심으로 북쪽 아수르와 아람 그리고 남쪽 이집트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무깃도를 상업의 중심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본래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죠. 페니키아 왕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출신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이세벨 왕후는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다왕 아하시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열왕기하 8장 26절에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 27절에 아하시야는 다윗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고 하죠. 그렇기에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앞서 16절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보러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렇게 왕후 이세벨과 아합 왕가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아합 왕가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그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사람 일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 일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나봇의 희생 위에 이 이스라엘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을 꾸며 나봇이 돌에 맞아 죽도록 했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부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곧장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말씀하셨죠. 아합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이미 한 세대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6절에서 예후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처럼 예후도 하나님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30절에 예후를 만난 이세벨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세벨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가에서 예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서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7일 동안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 7일 후에 이 시므리를 물리친 왕이 바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이었죠. 이세벨의 시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면서 예후의 반란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지금 그의 왕궁을 찾아왔지만 너의 나라는 7일밖에 되지 않을 거야. 과거의 시므리 왕처럼 너의 천하는 7일 천하에 머물고 말 거야.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 아합 왕이 오므리 왕이 시므리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왕위를 되찾을 거야.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예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죠. 아주 사납고 표독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겠다고 하는 예후 앞에서도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여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가 세고 사나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사납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이세벨 왕후였지만 오늘 본문은 그녀도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2절에 이세벨은 먼저 그의 신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누가 나를 따라서 그 여인을 밀어낼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하자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결국 뒤에서 이세벨을 밀고 말았죠. 그리고 33절에 예후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된 그녀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스라엘 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이세벨을 조롱합니다. 이전에는 예후가 아합의 장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세벨과 예후는 모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한 나라를 이루었던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런데 그런데 예후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를 조롱하고 이 순간을 즐기고 있죠.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예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에 살았지만 결코 좋은 감정으로 지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품었던 이스르엘의 꿈, 나봇의 포도원을 짓밟고 나봇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그 이스라엘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자신의 외손자 남유다 아하시야 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지만 자신의 아들 요람은 물론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비롯하여 끝까지 눈 화장을 그렸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눈 화장을 그렸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세벨의 최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세벨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저 부유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누가 희생되든 어떠한 불의한 일을 벌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세벨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후도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밑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인물일지도 모르죠.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이후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0장 30절과 31절에서 다시 묵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유다왕 아하시야에 대해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선 것도 독특한 일이지만 오늘 27절에 그가 도망하는 길을 보면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공격을 받은 후에 곧장 남쪽으로 가지 않고 서북쪽에 있는 무깃도로 도망가는 것도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이라면 어떻게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남쪽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곧장 남유다로 도망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의 꿈이 담긴 이스라엘 평야에서 므깃도로 갔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남유다 왕으로서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서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도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 아합과 이세벨의 꿈을 쫓아 나아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갔다면 어떠했을까요? 따라서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하시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